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기로 11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담금이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5억 달러 인상 발언과 관련해 두 나라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도 애초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이 조금 밀려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 관리들이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중에 만나 정상 차원에서 무역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베이징에서 11일부터 오늘까지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14일에서 15일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그리고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미국 국방부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보 수집 활동에서부터 군용기와 선박 수리에 이르기까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국제 규범이나 인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공지능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전에 관련 기술 발전에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AI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모든 연방기관이 업무력 증진을 위한 AI 전략을 세울 것을 지시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국제법에 반하는 어떤 방식의 내정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서 러시아는 유엔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외무차관도 이날 언론에 러시아 정부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부와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 사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의 참관 아래 베네수엘라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어제 중국 외교관들이 최근 워싱턴에서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 측 대표단과 부채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원유 상환 조건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500억 달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월스트리트 보도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주둔 미군은 현지에서 제한된 역할만 수행할 것이라고 패트릭 셰너엔 미 국방장관 대행이 밝혔습니다. 이라크를 전격 방문한 셰너엔 대행은 어제 압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와 면담한 자리에서 미국은 이라크의 주권을 존중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Korea, we defend them and lose a tremendous amount of money, billions of dollars.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비핵화와 상반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7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규모가 5억 달러 수준이라며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방위비를 지나치게 적게 부담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So they've agreed to pay $500 million more and over the years it'll start going up.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앞으로 그간 몇 년에 걸쳐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무역과 군사 분야에서 좋은 합의를 이뤘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고 엄청난 금액의 돈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겠다고 11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화 몇 통으로 5억 달러를 이끌어냈다며 자신이 한국 측에 과거엔 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한국은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금액은 올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But South Korea is costing us $5 billion a year and they pay They were paying about $500 million for $5 billion worth of protection.
반면 한국은 50억 달러 가치의 보호에 대해 5억 달러 정도만을 지출해 왔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은 그보다 나은 합의를 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그리고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며 두 나라가 훌륭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도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한국 정부는 10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합의를 통해 한국이 올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를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 원, 약 9억 2,400만 달러로 정했습니다. 한국이 지난해 부담한 방위비 분담금은 8억 3천만 달러 수준으로 실제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5억 달러보다 3억 3천만 달러가 많았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한 모든 사안에서 진전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경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북한이 2차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동유럽 5개국을 순방 중인 폼페오 장관은 12일 슬로바키아의 브라타슬라바의 자유의 문에서 열린 행사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각 조항마다 진전을 이뤄내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오 장관은 각 조항과 관련해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 한반도 비핵화는 물론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한 여건 마련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양국 관계 수립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또 한국전 참전 미군 전사자 유해 발굴과 송환 등 4개 항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지난해 8월 초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를 송환했지만 다른 항의 합의에 대해서는 양측의 입장 차이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달 27일과 28일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만나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을 놓고 정상 간의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한 대중연설에서 2차 정상회담 계획을 언급하며 처음 정상회담 때 그랬듯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도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는 다음 주 아시아 제3국에서 2차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한 추가 실무협상을 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존 설리번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과 만나 철통 같은 미한 동맹을 재확인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로버트 팔라디노 국무부 부대변인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설리번 부장관이 문 의장과 한국 대표단을 워싱턴 DC에서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으며 일본과의 삼각공조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에서의 공동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호 약속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표명했지만 비핵화에 부합하지 않는 활동이 관찰됐다고 로버트 에이브럼스 미한연합군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미한연합군사훈련은 계속 실시된다면서도 외교적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훈련의 규모와 시기 등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이 비핵화와 상반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d say the activity we see is inconsistent with that. And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12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400일 이상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다면서도 비핵화에 부합하는 북한의 활동은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외교적 관여가 한반도 긴장을 완화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북한의 군사력에는 변화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till, I remain clear-eyed about the fact that despite a reduction in tensions along the DMZ and a cessation of strategic provocations, coupled with public statements of intent to be
비무장지대 일대 긴장이 완화되고 북한이 비핵화 의도를 공식 포명하며 전략적 도발 행위를 중단했지만 북한의 군사력에는 검증 가능한 변화가 거의 없었다며 이런 사실에 여전히 방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북한군은 대규모 병력이 동원되는 동계훈련을 예년과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4년과 비교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시점에 상당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미리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군의 재래식 비대칭 전력에도 거의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여전히 미국과 한국 그리고 영내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최근 미 정보 당국이 밝힌 입장과 일치하는 평가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특히 미국의 국익과 규범에 근거한 국제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다섯 가지 주요 도전 과제 중 북한 문제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While we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over the past year, North Korea remains the most immediate challenge.
미국은 지난해 북한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어 이달 말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낙관한다며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지난해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위한 길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거듭 의문을 제기하는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 의향에 대해 아는 바가 있느냐는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의 질문에 데이비슨 사령관과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모두 현재로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미한 연합군사 훈련과 관련해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훈련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훈련의 필요성과 외교가 번영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할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it's adjusted in accordance with some innovative things that we've done by adjusting size, scope,
volume and the time.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국무부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지켜주기 위해 훈련의 규모와 범위, 양, 시기 등 네 가지 부문에서 훈련 계획과 실행을 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군 당국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오는 봄으로 예정된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새로운 구조에 맞게 계획했으며 미 국방부로부터 계획대로 실행해도 좋다는 완전한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우려와 관련해 북한의 핵무기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까지 제거되고 한국전쟁에 참여한 모든 당사국들이 평화협정에 서명할 때까지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 목적 외에도 동아시아 지역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대북 제재와 관련해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외교적 관여와 제재 체제에 대한 맞대응 그리고 직접적인 제재 회피를 통해 국제사회 제재와 미국이 주도하는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대북 제재가 북한의 비핵화를 얼마나 압박하고 있는지는 측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 시작이나 기반 시설 공개 같은 구체적인 비핵화 과정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북한의 약속만 믿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나와야 한다면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거론했습니다. 설리번 의원은 12일 VOA 기자와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비핵화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Full commitment to start dismantling the nuclear program, which is what was agreed to in Singapore.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에게서 받아내야 하는 것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합의됐던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시작하겠다는 완전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 역시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지지하면서도 북한의 약속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북한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조치들을 보지 못했다면서 1차 미북 정상회담 때와 다르게 북한이 핵 기반 시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believe the evidence that would show seriousness is a North Korean willingness to be transparent and disclose.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는 핵 생산 기반 시설과 핵 미사일 자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라는 설명입니다. 케인 의원은 이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행동을 보일 때까지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지하다고 믿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 의원도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다면서 회담 결과로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강조했습니다.
I do believe that it would be helpful coming out of the summit that we have measurable outcome.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는 단지 미국과 북한이 대화한다는 것 이상으로 주목할 만한 비핵화 결과가 나오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며 비핵화의 진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 잇따랐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 의원은 북한 정부의 변화가 있을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I support keeping the sanctions in place and having them enforced.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고 믿더라도 검증 가능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댄 설리번 공화당 상원 의원 역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현재 대북 제재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eah, I think it's important, but I think we need to keep the sanctions very, very focused, no matter what comes out of this.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단기간 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는 대신 핵미사일 역량을 제한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핵협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만 미국의 반대가 자칫 한국 내 반발 기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로버트 아이논 전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특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에 회의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아이논 전 특보는 11일 공개된 미 브루킹스 연구소 전문가들과의 대담에서 신속하고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협상 카드였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북한이 안전 보장과 경제적 혜택에 대한 대가로 핵과 미사일 역량을 제한하거나 약간 축소하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양보를 하기 전 구체적인 이득을 얻으려 하겠지만 미국은 북한에 자신들의 요구를 강제할 만한 지렛대가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조만간 트럼프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제한을 두는 거래에 합의하거나 압박과 억제, 견제라는 장기간 전략에 돌입해야 하는 두 가지 선택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결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는 매우 어려운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아이논 전 특보는 밝혔습니다. 반면 마이클 오헨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아이논 전 특보가 언급한 이 같은 부분적인 합의가 큰 틀에서 볼 때 비확산의 역사와 규범에 들어맞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헨런 연구원은 북한이 핵탄두를 보유한 상황에서 생산시설만 제거하는 경우 미국은 완전한 유예를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제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다른 제재를 중단 혹은 완화하고 또 일부 안전 보장을 제공하면서도 외교적 관여에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면 이는 여전히 광범위한 비확산 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정박 한국 석좌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보인 행동은 완전한 비핵화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와 일부 미사일 엔진 실험장 해체, 한국전 참전, 미군의 유해 송환 등은 지난 7년간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던 김 위원장의 행동 때문에 확대 해석된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박 석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그저 허울뿐인 작은 조치들을 좋은 신뢰의 신호로 내세웠었다면서 이런 조치들은 실제로는 완전하지도 검증 가능하지도 불가역적이지도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대 관계를 끝내기만 하면 마치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자신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라는 국가적 정체성에 따라 핵무기를 정권의 정당성을 위한 토대로 만들었고 이는 사회와 문화 속에도 이미 스며들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은 평화협정으로 포기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박 석자는 거듭 주장했습니다. 다만 박 석자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함과 동시에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싱가포르 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볼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들린 크리던 전 국방부 세계전략 담당 차관보는 성급한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의도치 않은 결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크리던 전 차관보는 평화협정이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은 추후 합의될 동시적 접근을 느리게 진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거쳐야 할 과정과 협상들은 자칫 외교적 대화를 핵과 상관이 없는 문제로 전환시킬 수 있다며 이는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크리던 전 차관보는 평화협정을 통해 김 위원장이 얻는 이득이 더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5세 지도자에게 있어 할아버지나 아버지 시대에서 이루지 못한 핵무기를 완성하고 여기에 한반도 평화까지 가져왔다는 건 자신의 주민들에게 전달하기에 나쁘지 않은 메시지라는 겁니다. 반면 정 석좌는 평화협정은 한국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사안이라며 미국이 통일을 가로막는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인들이나 한국 정부가 불만의 씨앗을 촉발시킬지 여부를 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발생하는 긴장은 북한이 바라는 미한 동맹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핵 문제에 대한 단합된 노력에 있어 나쁜 징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장소가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로 결정되면서 북한의 베트남식 경제개혁 모델 채택 가능성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을 경제발전의 모델로 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은 베트남식 경제발전 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추구할 수도 없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토론회 기조강연에서 북한의 경제발전 방식이 베트남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장 잠재력에서 북한은 수십만 명의 첨단 IT 기술력을 갖고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트남은 다른 조건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한국이라는 막대한 지하자원을 수출할 수 있는 수요처를 안고 있습니다.
북한은 베트남 초기 개혁 개방 때와 달리 투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아도 문만 열리면 북한에 들어가 사업을 하려는 중국과 한국의 수많은 기업을 주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 장관은 또 북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북한은 과거 200억 달러로 추산되었던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중국이 독자적으로 북한에 대한 사회 기반 시설 지원에 관심이 크기 때문에 변화 조건이 베트남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베트남이 개혁개방 노선을 밟은 지 30년이 됐지만 2017년 1인당 GDP가 2,300여 달러로 북한의 2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며 이는 북한이 원하는 빠른 성장 모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가가지고 베트남 가서 여기저기 개혁개방 개방 지구를 보고 이렇게 지나갈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베트남 무슨 모델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북한과 베트남에는 이런 근본적인 발전이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나 역사나 경험이 좀 다르지 않는가.
김정은 정권은 단번 도약을 열망하고 있어 베트남식 완만한 성장과는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고도로 성장한 중국식 발전 모델을 선호해 지금도 많은 인력을 북한에 파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의 김병노 교수는 베트남이 북한 체제보다 너무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정치 체제가 자신들과 좀 더 비슷한 중국식 개혁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 개혁은 점진적으로 하면서 고도의 성장을 보이는 중국 모델을 김정은 위원장이 더 선호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 언론들은 미북 정상회담 장소로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가 결정되자 북한 베트남 모델로 경제 로켓 점화할까? 김정은 베트남식 개혁개방 현장 학습 준비하나? 김정은 베트남 벤치마킹 할까란 제목 등을 달며 여러 전망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인 김병현 서울대 교수는 이날 토론 뒤 VOA에 미국 베트남 관계 개선이 베트남의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가 미북 관계 개선과 북한의 경제 발전에도 시사하는 함의는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실제로 이런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처럼 전 세계 FDI를 어떤 지역 제한 없이 다 받아주겠다 하는 것은 완전한 개혁 개방인데 그게 베트남 모델이라 한다 그러면 북한이 그런 베트남식 모델을 따를 준비가 되는지 또 의지가 있는지 하는 것은 또 남은 문제라 볼 수 있겠죠.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정권은 해외 직접 투자로 주민과 외국 자본의 접촉이 늘어나 주민들이 자본주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상황을 체제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단이 어려울 것이란 설명입니다. 적대 관계였던 베트남과 미국은 베트남 공산당이 1986년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는 도이모이를 채택한 후 10년 만인 1995년에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했습니다. 이후 6년 뒤인 2001년에 미국 베트남 간 무역협정의 비준, 2007년 세계무역기구 WTO 가입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국제경제공동체에 편입해 고도의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연구소의 조경환 객원연구위원은 12일 보고서에서 미국은 수교의 핵심 조건으로 토지의 사유화, 다당제 전환,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내세웠고 지원을 늘릴 때마다 내부개혁 조치를 요구한 게 두 나라 관계 개선의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내부 자원 동원의 한계가 있어 국제 지원과 대규모 해외 자금 유입이 필수이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이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WTO 가입이 종국적으로 이어져야 개혁과 개방이 완수될 수 있음을 베트남 사례가 일깨워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지적은 자원이 풍부하고 문이 열리면 외자 유치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종석 전 장관과의 분석과는 온도차가 있는 겁니다. 조 위원은 그러나 베트남의 성공엔 호치민이란 걸출한 지도자, 내부의 개혁지향 집단 리더십과 이에 적합한 새로운 인물의 교체가 있어 가능했다며 북한 정권이 절대 권력의 약화를 감수하면서 개혁 개방을 어디까지 이끌지가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과거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인들의 치유 과정에 관해 연구했던 권원익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는 VOA에 베트남 모델이 중국보다 북한에 더 적절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경쟁이나 혹은 이렇게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어차피 베트남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운명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중국과 무역을 해야 되지만 자본은 서양, 서방 자본들 많이 들어오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오히려 베트남 모델이 훨씬 더 적절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이 친미 노선은 아니지만 필요할 때 미국과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도 거리를 너무 두지 않는 자주적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우리식 정치를 추구하는 북한에도 적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권 교수는 베트남이 이번 미북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이유도 국경을 마주한 중국의 일방적 외교에 종속되지 않고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권 교수는 김 위원장이 이번 베트남 방문 중 산업기지 시찰뿐 아니라 하노이의 대표적인 명소인 바딘광장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낮에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가 이때까지 그 북한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 항상 그 벽에 쌓여 있고 투명 유리에 쌓여 있는 그런 게 상당히 벗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북한 쪽에서도 상당히 안으로도 좀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인민들이 외국인 인민들이 우리만큼 그렇게 환대를 하는 장군님을 뭐 그러나서 안으로도 좋고 그 나름대로요.
권 교수는 김 위원장 뒤로 북한에서는 여전히 비싼 수많은 오토바이가 역동적으로 질주하는 모습을 북한의 시청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상상해 보라며 그의 광장 방문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골입니다.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인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외에 북한 인권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네요.
예, 북한 인권 활동가들의 오랜 주장인데요. 유엔 북한인권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마이클 커비 씨와 미 연방하원의원인 톰 말리노스크 전 국무부 차관보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싱가포르에서의 1차 정상회담 때도 같은 주장을 폈었습니다. 커비 전 위원장은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또 미 하원에서는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또 상정됐었죠?
그렇습니다. 이 결의안은 올해 미 의회에 상정된 첫 번째 북한 관련 안건인데요. 의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
미 의회에는 거의 매년 정치범 수용수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실태를 우려하는 결의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일본 정부는 오래전부터 자국민 납치 문제를 대북 정책의 주요 과제로 삼고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다뤄줄 것을 당부해왔습니다.
네.
1차 정상회담 때처럼 이번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산가족 상봉 문제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출신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는 형식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10만여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할까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설사 거론하더라도 진지하게 다룰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인권 문제를 제기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도 비핵화 때문에 시작된 회담인 만큼 인권 문제는 짧게 논의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네.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좀 더 비중을 두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예, 비핵화에 대한 초점을 흐릴 수 있다는 게 주된 이유로 보입니다.
네.
북한의 핵 포기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이 아닌 사안을 거론해서 상대를 자극하는 건 협상의 성공을 위해서도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핵 문제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 북한 인권 문제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열고 또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그 자체가 인권 문제 개선에 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최근 스탠포드 대학 강연에서 지난 가을 불법으로 중국에서 북한으로 걸어들어간 미국인 한 명이 곧 송환됐다며 1년 전이었다면 이런 사건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미북 대화가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에 영향을 미쳤음을 지적한 겁니다.
네. 자, 북한이 비핵화하더라도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려면 인권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특히 미 의회에서는 인권 문제를 미북 관계 정상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면 인권 상황이 차츰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없지 않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 1-202-205-9942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협상 마감 시한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태국 선거 당국이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정당의 해산을 추진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가능성 배제를 시사했는데요. 이 소식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소식.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시사한 소식부터 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백악관에서 강요 회의를 가졌는데요. 회의에 앞서서 기자들에게 오는 3월 1일로 예정된 미중 무역 협상의 마감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이 진짜 합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합의가 완성될 수 있다면 협상 시한을 잠시 늦출 수도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항상 말했듯이 그걸 좋아하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협상 마감 시한이 한 달도 채 안 남았었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마감 시한을 연장을 하겠다 이렇게 시사한 것은 뭐 좋은 신호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중국에 가 있는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보고받은 이런 얘기도 했는데요.
네.
예, 미국 대표단으로부터 일이 잘 돼가고 있다는 보고를 방금 받았다면서 중국이 특히 협상 타결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당초 주요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중국 협상이 잘 타결되면 두 지도자가 이달 만나서 최종적으로 네네. 합의안을 추인하는 과정을 가질 거다 이런 언론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3월에 시 주석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 양측이 정상회담 개최 시기, 뭐 장소를 놓고 조율 중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미국은 3월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 별장에는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를 선호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예.
예, 중국은 3월 말에 하이난성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금 미국 대표단이 중국에 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프리 게리 씨 무역대표부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이 차관급 실무협상팀이 중국 측 협상팀과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 동안 이 베이징에 머물면서 협상을 해왔고요.
네.
예, 바로 이어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장관급 고위 협상이 이어집니다.
네, 이 장관급 고위 협상에는 누가 나서게 되는 겁니까?
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12일 베이징에 도착했고요.
예?
예,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예정입니다. 미국 경제전문 CNBC 방송은 12일 아직 양측이 구체적인 합의 초안도 만들지 못한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네. 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현지 협상장에서는 꽤 긍정적인 신호도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시 주석이 15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또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를 직접 만나서 협상 타결을 독려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예.
네, 뿐만 아니라 이번 주말에 베이징에 있는 한 유명 호텔에서 이 미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도 계획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 만찬은 류허 부총리가 직접 주관할 예정입니다. 네.
자, 중국 측이 그만큼 이번 협상에 공을 많이 들인다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이 지금 중국 경기가 급속히 둔화하고 있고요. 또 다음 달에 있을 주요 정치 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심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는 네.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죠.
네, 강요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중국에 매긴 고율의 관세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 때문에 중국이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에 미국 주식시장은 호황을 맞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을 이렇게 시사를 했으니까 일단 미국 정부가 예고했던 추가 관세 조치 잠시 보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재 2,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 10%에서 25% 고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데요.
네.
예,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이 3월 2일부터 2,67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제품에도 고율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이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다음 소식은 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태국의 선거 당국이 최근 논란을 일으켰던 이 정당의 해산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네, 태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보나타나 태국 공주를 총리 후보로 지명했던 타이락사 차트당의 해산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했습니다.
네.
예, 태국 선관위는 13일 성명에서 타이락사 차트당이 선거법을 위반했고 입헌 군주제에 강력히 반대하는 행위를 한 걸로 간주된다면서 네. 이같이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둔 태국 정치권이 지금 큰 소용돌이에 빠져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태국은 다음 달 24일에 5년 만에 처음으로 민정이양을 위한 총선을 치를 예정인데요.
네.
예, 하지만 지난 8일 우보라타나 공주가 야당인 타이락사 차트당의 지명으로 총리 후보로 나서면서 전국에 크게 술렁였습니다.
네.
예, 이 타이락사 차트당은 2006년 군사 쿠데타로 축출된 탁신 친화왓 전 총리 계열 정당이라서 우브라타나 공주 출마는 친탁신계를 대표해서 정권 교체를 노린 걸로 읽혀졌습니다. 예.
지금 태국 정부를 이끌고 있는 총리가 누군가요?
네, 프라이 찬호차 총리인데요. 예, 프라이 총리 역시 지난 2014년 군사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 여동생이었던 잉낫 친화왓 총리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인물입니다.
네네.
예, 계속 민정 이양을 위한 총선을 미뤄오다가 3월 24일 총선을 치르겠다고 지난달 공표했는데요. 프라이 총리 역시 이번 총선에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네. 우브라타나 공주 이 대중의 인기를 많이 얻고 있어서 프라이 총리의 가장 강력한 대항마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브라타나 공주는 2016년 10월에 서거한 이 푸미폰 아두냐댓 태국 국왕의 장녀인데요.
네.
예, 태어날 때부터 이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았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지난 8일 총리직 도전에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출마를 철회했는데요. 우브라타나 공주의 동생인 마하 와지랄롱꼰 국왕이 왕실 일원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이 공주 출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브라타나 공주 지금의 일련 상황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지도 궁금합니다.
네, 12일 인터넷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는데요. 우브라타나 공주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는 자신의 진심이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적었습니다. 우브라타나 공주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 시대에서 결코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정당 해산 문제,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리는 거죠?
네, 14일 선관위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을 결정하면 이 타이락사트장은 즉각 해산되고요. 이 정당 지도부 선거 출마도 제한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은 셧다운, 즉 연방정부 폐쇄 여부였는데 이와 관련해서 12일에 백악관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연방의회가 합의한 걸로 알려진 국경 보안 강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방의회가 합의한 방안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흥분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뭐 연방의회가 합의는 했지만 대통령이 국경보안 강화 방안이 들어간 지출 법안을 거부를 하면은 다시 연방정부가 셧다운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를 다시 셧다운 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예.
예, 여러분이 셧다운을 다시 볼 걸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셧다운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셧다운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연방정부가 문을 닫으면 그건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연방의회에서 마련해서 보내올 그 지출 법안을 거부하지 않겠다 이 뜻을 좀 돌려서 말한 의미일까요?
네, 그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공화당이 급진적인 민주당과 쉽지 않은 협상을 했다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국경 장벽은 건설되고 있고 이건 위대한 업적이 될 거라고 네. 주장했습니다.
연방의회 쪽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출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상원이 빨리 지출안을 처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척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는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지출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예, 한편 연방의회는 빠르면 13일에 연방 하원이 먼저 지출안을 처리하고요. 다음에 상원이 지출안을 최종 처리할 예정인 걸로 네. 알려졌습니다.
자, 연방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보안 강화 방안.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들여다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항목이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인데요. 이 부분 예산으로 13억 7천만 달러가 잡혔습니다. 민주공화 두 당이 책정한 이 예산은 텍사스주 리오그란데 강 유역에 새로 장벽을 세우는 데 쓰이게 됩니다.
네, 13억 7천만 달러.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액수에는 뭐 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은 57억 달러였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앞서서 국경 장벽 예산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장벽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은 양보한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예, 그런데 합의안을 만드는데 장벽 외에 불법 이민자 수용 한도 역시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회계연도 수준으로 결국은 줄이기로 했고요. 지난 회계 연도 수준이라면 현 수준보다 17% 줄어든 약 4만 52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연방의회가 지출안을 만들어서 장벽 건설 예산 주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같은 다른 수단 동원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런 방안들은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경 장벽 예산을 확보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많은 대안이 있고 또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특히 국가 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건 특별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정부에 남아있는 돈이 아주 많다면서 이 돈을 전용해서 국가 장벽 건설에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였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B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조금 끼었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 낮 최고 영상 2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에는 영상 1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1도, 낮 기온은 영상 1도. 중강 아침 기온 영하 25도, 낮에는 영하 2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 영상 2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10도, 낮 최고는 영상 5도. 사리원 아침 최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3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 남북도 지역 오전에는 구름 조금 끼었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고 장전 지역은 오전 한때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11도, 낮 최고 영상 3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25도, 낮 최고 영하 4도. 장전 아침에는 영하 5도,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2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13도, 낮 최고는 0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27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상은 구름 많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거나 흐린 날씨입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13일 수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뷰에이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합의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자신의 요청에 동의했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협상을 통해서도 방위비로 5억 달러를 추가로 내기로 11일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분담금이 더 올라가기 시작할 것이고 이는 매우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경화 한국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5억 달러 인상 발언과 관련해 두 나라가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이 유엔에 북한 대표단의 하노이 방문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은 어제 유엔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이 이달 27일과 28일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대북 제재를 면제해 줄 것을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에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 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요청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베트남이 이번에 제재 면제를 요청한 대상에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북측 인사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싱가포르 정부도 지난해 1차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유엔에 제재 면제를 요청했고 한국 정부 역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북한 대표단의 방문과 관련해 유엔으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타결 시한의 연장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에게 자신이 바라는 건 아니라면서도 애초 3월 1일로 예정됐던 미중 무역 협상 시한이 조금 밀려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 정부 관리들이 협상 시한이 촉박하다는 뜻을 밝힌 적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시한 연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과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3월 중 만나 정상 차원에서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나라는 베이징에서 11월부터 오늘까지 차관급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내일과 15일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과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고위급 협상에 나섭니다. 뷰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AI 기술 활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어제 발간한 보고서에서 정보 수집 활동에서부터 군용기와 선박 수리에 이르기까지 군사 분야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 등 다른 나라들이 군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인공지능 분야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국제 규범이나 인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인공지능 도입도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기술적 우위를 점하기 전에 관련 기술 발전에 신속히 나서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AI 활용 확대를 위한 국가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해 군사적 개입을 포함해 국제법에 반하는 어떤 방식의 내정 간섭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교부는 어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베네수엘라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통화에서 러시아는 유엔 규정에 따라 베네수엘라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국제사회에 참관 아래 베네수엘라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 측과 접촉했다는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어제 중국 외교관들이 최근 워싱턴에서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선언한 과이도 국회의장 측 대표단과 부채 협상을 벌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실이 아닌 가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